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는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많은 위기가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위기가 오게 되죠. 위기와도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요, 망하게 또 알맞은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시아 왕 때는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고 전쟁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과의 관계는 항상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더해가는데 그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이제 가만있지 않죠. 주변국들을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형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있고 그 길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항상 요동치게 되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도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라가 부강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아무리 봐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타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치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볼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위기 때는 지금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니죠.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세계 열강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분단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일들을 많이 벌리게 되고 말들을 많이 하니까는 뭐 하도 위협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괜히 헛소리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또 안심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들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실감하지 못했지만은 뭐 저도 또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지만 많이 실감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이제 구글링이라고 그러는데 구글에 딱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찾으면은 거기 관련된 것들을 쫙 끌어모아줘요. 주님의 중심교회를 딱 치면은 주님의 중심교회에 대한 사진, 동영상, 기사 이런 거를 쫙 찾아줍니다. 인터넷상에 이제 어떤 단어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주는 그 검색 엔진이 구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야 진짜 대단하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인들의 어떤 활동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어요. 많은 자료들을 내가 찾긴 했지만 자료에 어떤 그런 제한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자료를 찾게 하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내가 적용하는 것은 나 개인의 목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게 서서히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세돌이 바둑을 뚫 때에 인공지능에게 졌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지식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폭발적인 능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재판을 할 때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자기가 정말 많이 준비해서 분석평가해서 이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한테 돈을 좀 더 두더라도 일을 맡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떤 변호사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능력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에 따라서 이제 번역하는 일들, 통역하는 일들, 말 그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언어 소통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은요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물론 성소수자들이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죄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연애 죄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분명히 동성결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무자비한 것이고 잔인한 것이고 무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라도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정식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식으로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20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6월이 되면은요 동성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지금 성소수자들이 집회를 갖게 되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우리도 동등하게 대우를 해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어제 6월 11일 날에 서울시장 앞에서 거대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17회 퀴어 문화축제가 됐습니다. 퀴어가 뭐냐? 퀴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색다른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소수자를 의미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을 기획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자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자신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면서 정상인과 똑같던 우리를, 보라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자신의 모습을 드리는데 정말 10년 전에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뭐가 죄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라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요동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 장로교회 PCU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법을 고치고 잇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PCUSA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총회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목사들이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 있으며 결혼의 주체를 남과 여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정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제 그 교단에 섞여있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면 그건 죄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정말 사람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됐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위험이 다가온 때가 어디 있었냐고요.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쟁이 났지만 이제 한번 터지면은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온 지구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인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중요한 때가 또한 지금인 겁니다. 근데 그 평화를 누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의인 열 사람을 찾으셨거든요.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의인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한 사람, 주님이 보내실 때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악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위기 때에 성전문을 열고 주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어디에 주님이 계신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어디 갑니까?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참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여기 나왔어요? 주님의 좋아서 나왔죠. 왜 여기 나왔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고 함께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한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내가 한주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문을 여는 자만이 은혜로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그 문을 여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고 문을 여는 수고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큐티의 문을 여십시오. 새벽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개인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차에 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운전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면서 거기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수고를 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면, 아, 내가 정말로 자랐구나, 내가 오늘 이 주일날에 자랐구나 나올 때는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아팠는데, 가기 싫었는데, 딴 데서 오라는 데가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자랐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선교 대회가 아주사 대학교에서 열렸어요. 거기 가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가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저만 갔다 왔군요. 저는 그 선교사 시절에 그 세계 선교 대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두 대회가 연결이 있습니다. 한 주간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대회를 갖고, 지난주에 그 한 주간은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또 모든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대회를 갖는 그런 그 집회입니다. 이제 8차, 4년마다 한 번 열리게 되는 거니까 이제 30년이 넘는 그런 대회가 되겠죠. 근데 선교지 있을 때 그 대회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선교대회 측에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후원자를 연결해줘가지고 비행기값, 체제비 이런 것들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시카고에서 쭉 열리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LA에서 열리게 돼서 한번 가볼 만하다. 그런데 이제 등록비가 이제 $300이 넘어가고, 또 여기서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목회하는 그런 일들도 그래가지고 매일까지 참석하기는 어렵고 마음이 좀 갈등도 생기고 좀 어색하기도 하더라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감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아침에 새벽 경교원회가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브라질 선교사님 그 아들이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 보내는데, 아,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정말 감동이거든요. 목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 자녀들이 목사가 되든지 또 장로님이 되든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헌신한다는 것은 참 큰 복인데, 자, 정말 참 저분 복이 많구나. 아무튼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잔했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과 이제 아침 식사 대접을 하면서도 신앙적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낮에는 많은 방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저녁엔 집회가 열리고, 그래서 오전까지 이제 좀 만날 사람을 만나고 올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집회도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넘쳐나는지. 그 넓은 곳에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던 그 선교사람들이 특성을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두 손 들고 정말 주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경험되어지는지, 젊은이들이 그 강단에 쫙 올라가서 주배창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정말 가슴이 감동이 되고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만난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도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 담례품으로 나누던 카스테리 빵이 너무 좋았다 그래요. 저는 기억을 못해요. 하도 오래전 얘기고 그래서 그 담례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나 봐요. 제가 카스테리 빵을 드렸어요. 아, 그랬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전도사님들 정말 어렸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가서 목사님이 카스테리 빵 이만한 걸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게 크기가 마음에 들었고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고맙다고 잃어버린 추억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 대회에 강사로 오셨대요. 그러고 보니까는 제 동기생 중에서 두 분이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그 강의에 들어가 보겠다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는 얼마나 참 강의를 잘하고 그러는데 근데 참 제가 마음에 감동받은 게 뭔지 압니까? 그 신학대학 교수로서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까? 목사님 아시잖아. 우리가 신학교 때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교수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 은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해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독일에 유학 갈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뭐 독일어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도 사실은 뭐 공부하기 힘든데 독일어까지 배워가지고 유학 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 나이에 20대 그 후반 정도 되는데 그런데 뭐 독일어 배우겠다고 독일 문화 다니고 막 그래요. 아유 언제 언어 배워가지고 그 공부한다고 저러나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교수를 하고 있어서 참 용하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이 돈 안 들이 공부하기에는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모든 학비 생활비 다 대주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독일이 당시에 최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자기가 미국을 선택하지 못하고 독일을 선택했다 하더라. 그런데 독일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비행기 값도 없었다는 거죠. 박사과정 들어가는 사람이 독일까지 가야 되는 비행기 값도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비자를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여러분. 못 가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그건 못 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란 건요 놀란 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을 연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0일 작정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가라. 아, 진짜 참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일을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30일 작정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산꼭 기도원 장로님이 비행기 값 준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값 달랑 받아가지고 티켓을 뽑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냥 간 겁니다. 독일로. 돌아가오는 비행기 값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예배하리라 하는 그 말씀만 의지하고 30일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사전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그리고 무작정 비행기 타고 독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길이 열려지다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빚의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가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참 그 깡촌 시골 그 깊은 곳에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5년 동안 그 사모님이랑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건데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5년째 됐는데 마을 사람들 오게 돼가지고 그것도 집안째 사가지고 주말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행복한지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요 문을 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가야 되나 가야지 마음의 갈등도 생겼지만 가야지 대접해야지 그렇지만 문을 살짝 열었더니 주님이 손을 쭉 뽑아서 저를 딱 잡아서 안으로 쏙 들이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았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내가 들을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겁니다. 바깥에서 교회가 어떻고 뭐 말씀이 어떻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문을 열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그 음성 듣고 주께로 가는 수고를 하면서 문을 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으시면서 우리를 안내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아유 오늘도 또 교회가 또 주일 예배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면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리에 온 그 성전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어디 거기서 하나님께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잘난 척? 더 잘난 사람 못 봤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를 바라볼 때는요 감히 거기서 자기를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그리고 옷자락 보면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요 너무 황송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천사들이 날개치며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문지방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연기가 그 안에 가득 차면서 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임재 안에 드는 겁니다. 바깥에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숨이 막히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 두 다리 힘이 빠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이사야도 아마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거예요. 야, 이게 웬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참된 예배인 신령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 앞에서는 아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는 아예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겠지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때는 내 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게 된 역사가 그래서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니까 멀리 계셨을 때는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이다가 가까이 오시니까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죄된 것들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 입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니까 자기 입술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충격인 겁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라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는 입술이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왜 죄 가운데 살면서 돌아오지 않느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 안에 들었더니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내 입술이 더러운 것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망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입술이 더러운 자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는 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요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가슴을 찢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뒹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제가 봐도 너무나 충격받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못지었어서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준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대게 하셔서 그 죄를 사하게 하신 은혜를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그거를 이제 사함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에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냐? 거룩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 있는 자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묶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 쉽게 나오신 얘기 아니에요. 영광받는 일에 누가 나서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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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는 일에 누가 나와서 이 돈 받겠냐. 저요. 저 주세요. 돈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나서신 사람은 말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할 수 있겠니?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할 수 있겠니?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 절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
그들이 말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는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할 건지를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 쉬워요. 그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이 이런데 이런저런 재앙이 온다 이런 얘기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사랑 선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가운데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아멘 순종해서 나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는 일어나라. 가라. 이 땅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들님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와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회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나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가운데 없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 두렵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진정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내가 두려워할 때 네가 진정 믿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하시면서 주여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담대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로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아멘! 아멘!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가겠습니다. 독일로 가라면 독일로 가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문제 있는 곳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째 사람은 하며 살다 죽는 거 죽은 천당이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멋지게 주의 일을 하다가 정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1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